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도 복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 직장으로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부르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사는 자들을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밥을 안다면 이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돌밥이 뭐냐면 돌밥은 돌아서면 밥이라는 코로나 때 나온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밥하다가 자신이 돌아버린다 해서 돌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를 챙기고 또 남편도 챙기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챙기면서 집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길을 우리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때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큰 고난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의 인생길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듣고 그 말씀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버티고 있어라.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금까지 말씀이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또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6절 열왕기하 14장 2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가난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은 솔로몬 시대만큼 이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말씀이 있어서 결국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시 부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폐허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말씀에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점점 더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정말 왜 가난했던 북이스라엘을 왜 축복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열왕기하 14장 2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믿어봐라. 이 축복 받고 한번 잘 믿어보라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또다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다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가 그냥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성전에는 예물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에 와도 말씀을 안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성공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정말 제발 좀 말씀 좀 믿어라. 듣고 믿어라. 제발 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진짜로 사랑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가난해도 변화되지 않고 부유해져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그러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최후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심을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고 있는 그 은혜 지금 뺏기고 있으니까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주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에게 식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 식이 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회개해서 다시 충만해지고 이방인들도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나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이 나게 해서라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방법 또한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는 자들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신앙의 자유도 뺏기게 되고 그때서야 은혜 받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까지 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한 이 니누에는 무조건 망해야 한다. 이것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누에로 가지 않게 되는데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니누에로 가지 않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악독이 가득한 그 땅도 변화된다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빨리 다시스로 도망쳤다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그러한 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도 말씀만 들으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안 변화되는가 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성전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그러나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술술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3절 중반절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의 계획 가운데는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글로 가고 요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 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 배에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니느웨가 동쪽에 있었다면 이 다시스는 정반대편인 서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다시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번 떠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10년, 20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게 전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배에서 내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결국 교회를 떠나서 인생이 잘 풀린다 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에 보면 큰 바람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난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깨우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난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받아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사공들은 예상치 못한 큰 바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을 막 부르고 있고 또 자기가 가진 물건들도 다 막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내려가서는 원어로는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두 번 나온 이러한 단어인데 3절에 욕바로 내려갔더니에서 내려갔더니가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배에 올랐더니 되어 있는데 이 오른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야라드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반응했더니 요나의 영적인 이러한 모습이 어땠냐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요나는 고난과도 싸울 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 누르니까 요나가 무기력해지고 결국 잠이나 자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세상 속의 요나는 굉장히 무능합니다. 세상이 막 큰일이 일어났는데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누가 깨우는가 하면 선장이 깨우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선장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쿰이라고 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카라라고 해서 구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도 같은 단어. 일어나 쿰 그리고 외치라 이거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바람을 불어서라도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근데 깨우시는데도 깨지 않으면 선장같이 그러한 사람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절대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바람으로 인해 침몰당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침몰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신들에게 막 외쳐도 그 신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배 위로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 선지자는 큰 바람이 불어도 배 밑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 선지자를 배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끌어올리시는데 어떤 모습을 끌어올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부끄럽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재앙의 원인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너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어. 이런 식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살기 위해서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먹는 것도 안 먹고 또 같이 먹지 않고 또 어떻게든 몸이 아프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리 방역 수칙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지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 이런 말을 들으면 너희가 바로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세상 속에 감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나 사람들에게 교회에 우리가 왔지만 예배 드렸지만 나 코로나 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애부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 선지자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정죄해도 자신이 믿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 세상에서는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우리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코로나가 확산되어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때론 당당해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냥 당당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 요나도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예배를,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는 당연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그 말씀을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말씀도 버리고 또 예배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신분도 숨기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난한 성도들은 이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다시스로 가는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바다의 바람은 점점 막 거세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 선지자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에서 던지라의 이 원어는 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고난의 바람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던지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요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 요나가 회개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니느웨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가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4장에 가게 되면 요나의 모습은 계속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계속 요구하는 것을 요나서 4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큰 바람, 고난의 바람에 자신을 던져서 죽게 되더라도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이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은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는 엄청 아프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 죽기 직전까지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겁도 없이 그 매를 맞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자신을 좀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은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신들의 그 힘으로 배를 육지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전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뱃머리는 정반대편인 니느웨 방향으로 돌려야 바람이 잠잠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엉뚱한데 어떻게든 살기 위해 육지로 그냥 계속 뱃머리를 돌리고 있으니까 바람이 전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들은 요나 선지자를 알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여자도 몰랐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렸다면, 그때 회개를 했다면, 다시 말해 자신의 그 고집을 버렸다면 요나는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에 던지기 전에, 아 잠깐만, 이 바람을 그칠 수 있는 것은 니느웨 쪽으로 돌리면 된다. 그럼 나도 살고 너희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구로 강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배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 요나 선지자도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순종을 고집 버리고 정말 니느웨로 그냥 자발적으로 말씀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 갔으면은 자신도 빠지지 않고 거기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수많은 그러한 가난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들이 회개해서 교회로 돌아올 때 함께 배에 탄 뱃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집은 큰 바람으로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는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한 후에야 거기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고집을 부렸다가 거기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인생의 이 방향도 니느웨로 돌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와 같은 고집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는 피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지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고집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고 아멘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